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환상입니다만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 그럼요. 살고도 남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거든요. 참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후대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한테 선점당했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갈수록 한이 생겨요. 예전에도,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렘넌트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흑암에게 선점당한, 흑암 문화에 빠진 저 어린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낙과는 금물이다. 네 가지 우리가 금물입니다. 금물. 낙과는 금물이에요. 아, 그럼요. 이 뼈들은 뭐 살고도 남겠죠.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뼈들이 군대 구실을 할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래 가지고 렘넌트 어린 후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과는 금물이에요. 물론 낙심도 금물입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도록 엎드리는 그런 기도 없이 우리 어린 후대들을 우리가 렘넌트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그렇게 간단하게 큰 군대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뼈가 지금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는 일이 여러분 부담이 없이 그냥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남은 돈, 좀 헌금 좀 하고. 좀 조금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부담이 따라요. 더더군다나 낙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대강 다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무관심도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저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하시는데 무관심하다.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전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 있어요. 건축을 해도 선교를 해도 헌금 안 하는 성도 있어요. 중직자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강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전 삶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따라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 금물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경제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세상 방금 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어린 후대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무관심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여러분, 아니,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옆에서 다 망하는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방법 갖고 안 돼요. 대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세상 시스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저 동원교회라고 서울 영도동에 있는데요. 동아제 바로 건물 앞에 있어요. 거기서 고등부를 맡겨주시더라고. 60명 모이는데 한 250명을 부흥시켰어요. 복음도 모르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시지만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쉽게 쉽게 그냥 주일날 잠깐 만나가지고 말씀 전달해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낙관은 건물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좀 여러분이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 대한 한을 가지고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 체제를 렘넌트 운동 체제로 완전 바꿔라.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교육위원회로 모이더라고요. 교육국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담당자하고 부장까지 모이나 담당자들만 부장까지 모이는데 처음으로 제가 한번 참여해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많이들 수고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부담을 가지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된다. 일을 놓고 어린 후대들을 놓고 우리 성도들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살 때 이렇게 조금 참여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부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일곱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렘넌트고 어린 후대들이 렘넌트 중에 렘넌트인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아야만 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봐야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어린 후대들이 성도들이요 과거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기억으로 말미암아 늘 시달리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과거가 발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바로 발판이고 또 사역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들어서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나를 통해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거에 눌려있는 사람, 오늘이 불행합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 현실을 못 이겨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에이, 나중에 내가 더 응답받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아이고 참,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한 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철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우리 이지영 권사님한테 아, 네 사진 보니까 당신 학생 때 예뻤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이게. 학생 때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아름다워. 나이는 먹었지만 더 아름다워. 당신 사랑해. 이래야지. 처녀 때 예뻤네. 그럼 지금 안 예쁘단 얘기 아니야. 사랑은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헌신하셔야지, 지금. 단, 내일, 다음에. 다 부질없는 말입니다, 그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에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뜻을 정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안단 말이거든요. 왕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꿈을 꾼 왕들에게.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것도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네? 바벨로니아, 그리고 메대, 그리고요 페르시아, 메대 파사. 3번 바뀌었는데 이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다니까. 왕이 한번 바뀌어도, 나라가 한번 무너져도 왕창 다 바뀌는데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가능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과거가요, 아무리 힘든 과거였지만 그게요, 발판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렘넌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꾸 우리 어린 후대들이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가정 탓하는데요. 성도들이 환경 탓하는데요. 다니엘은요, 포로 가운데.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완전 이산가족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다니엘이, 예? 늘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우고 소통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니, 환경 탓하는 분들 보니까,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는요, 최고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리했잖아요. 사단과 영적 싸움에.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됐다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어떤 것도.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높은 총리직에 있었어요. 총리가 세 명인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도 있었잖아요. 영의정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서밋의 응답. 제가 말씀드렸죠. 꼭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복음 전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다 3%, 상위 3%에 들어갈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이게 바로 기능 서밋이에요. 자꾸 우리 레멘트들이 어릴 때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자꾸 멀리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머리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꼬리가 있어야 방향을 잡지. 기도시키면 어른들이요, 주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더라고. 다 어떻게 머리가 돼요? 꼬리가 있어야 방향을 잡지. 방향은 꼬리가 잡는 건데. 꼬리가 되든 머리가 되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면 그게 기능성이지. 그렇다고 꼬리만 다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도와야 돼요.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는 후대가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제일 높은 총리직에 있었다니까. 아마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왕 밑에서 총리직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세 번 바뀌었다니까? 나라가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메대란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무너지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다니엘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왕들이 인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해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속해서 한평생 쓰임받아야지 조금 쓰다가 버림받는 그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또 곁길로 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구 말 듣고 막 흔들리고 이래가지고는 지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겠죠. 대단하다. 나라가 세 번 바뀌었는데도 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지속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직자 를 위한 투표가 있거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직분을 받아도 의미를 모르고요.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수시무시 기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의미를 찾는 거다. 이 사람 왜 만나지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지? 의미를 알아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있는지, 이 사람 왜 만나는지 다 놓치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 정식 기도는 뭡니까? 오늘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다음 주는 중요한 날인데요. 여러분 지속해서 쓰임받아야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내가 임직식에 가보면은 이 안수 요원으로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막 악수도 하고 보면 울어요. 깍두기 콧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감동되나 봐.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특히 여자분들이 그래 놓고 계속해서 쓰임받아. 얘 말 듣고 저런 사람 말 듣고 막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속해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또 자기가 꾼 꿈을 또 설명해 줬어요. 기도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감사하며 하루에 세 번씩. 그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김용성 교사님. 사모님께 하루에 전화 몇 번 해요? 근데 본인이 뭐 대답하려고 하는 뒤에 사모님이 전혀 안 한대. 그 말은 생각 안 한단 말이거든. 전화 한번 하려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사모 생각을. 세 번 하려면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 안 할래요. 하루 세 번 그 바쁜 총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24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4절 찾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다른 박사, 술사 아마 다 죽임당했을 거예요. 내 꿈을 해석 못하는 놈은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바로도 그랬고요. 근데 요셉 때문에 다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극동 지역 전체가 요셉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저장해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기도 중에 기도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은 나름대로 그런 기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그는 포로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 말은 과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산가족이 돼서 이 바벨론 땅까지 이국만리 되는 이곳에 포로로 왔을까?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 과거가 발판이 된 거예요. 뜻을 정했단 말은 발판 삼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이,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왔습니까? 왜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성전 제사는 여러분 계속 피 뿌리고 성전에 나아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는커녕 그 의식 자체에 그들이 집착한 거 있죠. 하나 의식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왔다가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고 뭔가 그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체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니. 그러니까 전부 우상 숭배 다 빠지고요. 복음을 놓치면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죄거든요. 범죄거든요. 범죄. 그럼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제라 앞에서는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셨다.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앞에 청사령관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성전 제사를 왜 허락했느냐? 참 성전이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근데 메시아를 안 바라보고 성전 그 자체에 집착하고 말이지. 제사 드리는 거로 만족한 거 있죠? 복음을 놓쳐버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예배만 드리지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이상하게는 보지 마십시오만 내가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감옥만 안 갈 정도로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았겠나. 어? 아니, 물론 실제로 이렇게 돼봐야 알겠죠. 제가 잘 그 이해 못하는 게 예수도 안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불신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그냥 살다가 죽어서 없어질 인생인데 와 엔조이하지 뭐하냐? 어?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날고 뛰고 막 기도원 가서 펄펄 뛰어도 복음 모르면 어느 날 다 식어져요, 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 예전에요. 이사야 49장 6절을 쳤습니다. 아니, 다니엘서 9장 10절 쳤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 유다가.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청했다 그랬어요. 뜻을.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복음과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남겨놓으셨다.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왜 포로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요 가장 큰 축복으로 만든 거 있죠. 바벨론 진미를 거부했다. 진미.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한번 찾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바벨론에서 나온 음식은 아마 듣도 보지도 못했던 고급 음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간에 가서 음식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지금 못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또 역사 사명을 띄고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 절간에 대놓고 음식 만들어서 갖다 먹는 분이 있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음식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상을 배격한 겁니다. 오직 예수였던 겁니다. 뭐 까짓 음식 좀 먹는다고 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만은 바벨론의 진미를 거부했다. 그 말은 오직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 음식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환관장이 놀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띕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보태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불신앙을 하길래 영적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받은 바 축복을 좀 써봐라 그랬죠. 아, 생각도 안 나고 처음에 쓰기가 어려웠는데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하더래. 이렇게 써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아는 만큼 내가 누리거든요. 모르니까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적인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렘넌트 다니엘의 사역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는 그걸 증거한 거 있죠.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바벨로니아도 무너질 것이고 강대국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한 것을 설명한 거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셔야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듯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물론 너무 피곤하고 늦게 자는 날 깜빡깜빡 졸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도 멸망당하고 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망하려면 천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런 나라도 지금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고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요. 큰소리 치는데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두 번째로 그는 왕들과 바벨론 백성들에게 메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네가 섬길 하나님이 최고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랬고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라고 예? 벨사살 바벨론 왕인데요. 마지막 왕인데 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가져온 제사할 때 쓰는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에다가 술을 봐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도구에다가 술을 봐가지고 마시다니.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왕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저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데 다니엘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인다고 그랬다. 너 얼마 못 써, 너 왕한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하고 깨끗 하고 죽었어요. 다니엘 4장 37절. 다리오 왕이 사자 굴 속에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왕 중에 왕이시구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건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언급이 없어요. 불신자는 망하면 영원히 망해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해도 잠깐이에요. 하나님 오래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를. 아멘. 근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루마리 아마 그 성경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민족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기복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낙가는 근본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렁설렁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진정한 헌신이 필요해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여건이 되면 하고 그냥 대강 하고 누가 해주겠지 이래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 있죠.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있지만 회개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나는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깝깝해요. 잘못한 건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또 더더군다나.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럼 또 삐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 혹시 내가 그런가? 혹시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와서. 삐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복음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율법 전서에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복음에 빗나간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는 자처럼 그냥 마음에 뉘우치면 그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회개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니까. 뉘우치는 거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얼마나, 한번 다니엘서 9장을 좀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 놓친 거, 우상 섬긴 거. 아니, 성전 제사는요, 모든 게 피 뿌리는 거, 성전 자체,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 제도를 허락하신 건데, 성전이 하나님 미팅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요, 제한적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만나고요. 계속 각 범죄할 때마다 나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 영원히 보셨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제사 피 뿌리고만 오면 아, 오늘 잘했다. 성전에 나갈 때 아, 비싼 재물 가지고 나가서 그래가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박살 내버리셨어요. 성전의 실체를 놓쳐버렸으니까 복음 없는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모르는 교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오니까 성전이 없잖아. 이국 말리에 있잖아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아유,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답하게 됐지만 그발강가에 앉아서 거기는 그발강이거든. 요단강이 아니라 바벨론은 큰 강이죠. 강가에 앉아서 막 그 시온을 바라보고 그 노래가 있더마. 그게 팝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팝송도 있더라니까. 출애굽에 관한 팝송도 있고 펩툰의 노래 있어요. 엑소스라는 것도 나 좀 자주 듣는데. 그리고 그 있더라고. 제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막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말아 내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언약 놓쳤구나 말이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야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언약 붙잡는 날이 오늘인데 말이지. 구약에는 안식을 내다보고 일주일을 살았다면 토요일이 안식일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 첫날, 주 첫날부터 우리는 안식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에게 이미 참된 안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셨잖아요. 우리는요. 구약처럼 일주일을 살면서 토요일 날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안식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정을.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정치기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아니 두 번이라도 우리가 이 정치기도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 원수들한테 그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절대적인 감사야. 절대적인 감사. 네. 불신자들은 조건이 돼야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또 기쁜 일이 있고 조건이 됐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조건이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곱 렘넌트였던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여덟 번째 렘넌트로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 세상 흑암 가운데 가득해서 신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